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네, 2015년이 밝았습니다. 2015년 들어서 맨 처음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한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2015년으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의 기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수원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분별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신년사 중에서 가장 이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부분입니다. 자,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 그 정상회담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새해 첫날 그 신년사에서 나온 대목이죠.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해 첫날 신년사는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약 30분 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이 30분 가량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그 대부분은 북한 내부의 문제, 경제 개발이라든지
네.
활성화 이런 문제에 치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또 이례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맥락은 이 남북 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 김정은 제1위원장이 쓴 용어인데요. 이걸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서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 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말씀하신 육성으로 직접 들으신 그 부분입니다. 김제1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북한은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남 관계에 나름대로 그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일대 전환, 대변혁, 지금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상회담 주장을 편 겁니다.
네. 북한이 과거에도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특히 그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북한의 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그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결 상태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촉구했지만요. 지금처럼 그 남북관계를 구체적으로 그 진전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반면 올해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최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강조한 그런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일단 문맥상으로는 그 신년사의 그 내용 자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요, 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그래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통일 강국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10여 차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정상회담과 남북 간의 그 대전환 관계에서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신년사 자체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경제 문제였습니다.
네.
이 북한 경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진전을 이루고 그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내부의 자원을 통해서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라는 네.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래서 바깥을 봐야 되는데 아, 그것이 사실 중국과도 그렇게 관계가 과거처럼 그 좋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돌파구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덧붙이자면은 북한은 지금 인권 문제, 핵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 외교적인 그 고립 상태에 심각하게 네.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여기에서 탈피하고 일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까운 그 동족사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극적으로 그것도 단계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좀 극적으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 한국 정부에서도 반응이 곧 나왔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6.1제 통일부 장관이 그 신년사가 나오자 그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뭐 8시간 만에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제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데 대해 이 문제,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간 관심사를 논의할 당국 간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유 장관은 1일 날 오후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한 남북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신년사에 대한 그 언급들이 사실 그 괜찮습니다.
네.
좋은 호응. 한국 정부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북한도 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릉 그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네.
역시 걸림돌이 남북 관계에서 늘 대화 관련해서 그랬듯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보면요,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에서의 여러 전 대변혁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에
네.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동안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큰 말하자면 걸림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도 바로 그 반응을 보였죠. 예년처럼 실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연례 군사 연습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그 2월 달이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그 북한으로서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칩니다.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 형식 면에서도 한국 정부는 사실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년사에 보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부문별 접촉 그리고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은 나름대로 그 말하자면 그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그 저 대화로 가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통일준비위원회 그 수준에서의 네. 대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원기 기자 이 부분에서 좀 더 부연할 게 있으면.
네, 뭐 마찬가지 지금 얘긴데요. 저희가 한번 작년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도 그 아세안 게임 그 폐막식에 황병서 등 북한의 그 실세 3인방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고요. 또 남북 간이 좋은 분위기에서 그 남북 당국자 간 그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또 발표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뭐 아주 조그만 문제라면 조그만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그 문제가 돼서 결국은 굉장히 나쁜 아주 감정들이 상해서 그 끝났고요. 결국 또 당국 간 회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사실은 그 언론에 이제 이건 속성이기도 한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야말로 그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서 아 크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엄밀히 얘기하면 그 그냥 무조건적인 그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돼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훈련, 또 뭐 체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슨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국 간 회담도 이 전단 문제 하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이 못해서 그 회담이 안 됐는데 정상회담에는 훨씬 그보다 많은 여러 문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비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쪽의 그 입장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국 정부로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 차를 맞은 올해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필요성 같은 거는 느끼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이 시간에 그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집권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 그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정책을 틀로 해서요. 또 드레스덴 제안을 냈고요.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북한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이 다 북한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 말하자면 현실화될 수 없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네.
그 지금 집권 올해 이제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에서 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바로 올해입니다. 집권 4년 차라고 하면 또 굉장히 그것이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2월달, 3월달 가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고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 그래서 네. 그 올해 초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차원에서는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에서 뭔가 그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온 바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필요성은 북한뿐 아니라 북한은 앞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6.17 장관의 말을 직접 잠깐 들어보고 다음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남과 북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네, 6.17 통일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은 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화 주체로 내세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통일준비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죠. 그 정종욱 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통일준비라는 것이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대단히 느꼈고 우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또 내년이 그 분단 70주년이니까 이 시점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 연말에 그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에서 신년사에서 그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은 얘기는 했지만 그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그 대화 제의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요. 북한이 왜 그랬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뭐 가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북한 당국도 내부적으로 좀 그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말에 그 통일준비위원회가 대북 제의를 했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그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제의됐는데 사실 이거는 그동안의 그 남북 간의 그 관례는 상당히 좀 어긋난 겁니다. 일종의 반관 반민단체가 그것도 그 12월 연말에 이제 그 제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마 그 신년사를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서 그 최고위급 회담은 언급을 했지만 그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 그 대응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좀 계속 좀 협의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앞서 남측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북측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그 문제를 비판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준비위원회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고 반발하는 것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말하자면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을 하지 않은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그 북한은 통일준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기구가 아니냐라고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그 대화 그 제의가 간 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강하게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통일준비위원회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거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수준의 대화, 그러니까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화의 상대로 나서는 그런 남북 간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관측을 해왔었습니다.
네, 자 VOA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 예, 그 비핵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 비핵화의 의사가 없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요, 이 국방 부문에서 당의 병진 노선을 관철해 나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진 노선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할 그런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년사에 보면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적같이 다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경제 발전을 한번 그 강조하면서 또 핵 억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그 과거에 주장했던 것에서 별반 그 달라진 게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미북 간 대화나 관계 개선은 올해도 별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신년사를 굉장히 긴 신년사를 했는데요. 그 신년사에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미국은 그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특별하게 뭐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 미국과 북한 관계는 그 영화 인터뷰 문제라든가 인터넷 해킹 또 인권 문제로 상당히 그 긴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에서 별로 그렇게 미북 관계가 좋아질 그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굳이 뭐 저 미북 관계를 전망을 해본다면은 아마 남북 관계가 먼저 좀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미북 관계가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년사에서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 부문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사실은 그 경제 부문에서 나타나는 그 굵직굵직한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경제 부분을 특히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도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식량 자급자족을 못하고 상당한 사람이 사실 지금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경제 문제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인민 생활과 관련한 경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 경공업 부문, 특히 그 전력난도 심각하다고 하니까
네.
전력 부문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밖에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는 북한식 경제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확립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초점은 농산, 축산, 수산 이 부분들을 3대 축으로 해서 인민 생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그 기반 다지기 그쪽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3년째 육성으로 신년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 과거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좀 다른 점인데 이것이 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텔레비전으로 비춰진 그 모습과 목소리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2013년에 그 처음 카메라 앞에서 신년사를 할 때는 다소 불안하지 않느냐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일단 신년사 내용이 대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그 제안했는데요. 내용도 그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과거에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좀 발음이 그 일부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발음도 뚜렷했고요. 그 억양을 넣어가면서 그 자신감 있게 또 그 원고를 읽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북관계 대남 메시지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올해 그 신년사 제목이 그 조국 해방 70돌이 맞는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의 대통령을 열어가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역시 남북관계를 강조를 했고요. 통일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사용했고요. 그 분량도 그 전체 연설이 한 만자, 1500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 그 남북관계 또 통일 문제가 한 2000자로 한 5분의 1을 넘어서 5분의 1 정도를 남북관계에 할애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나 뭐 전체적으로 좀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의 그 연설 어투를 좀 닮았다고 지금 지적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육성을 내는 것이 좀 극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도 뭐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끝나고 이제 그래서 그 뭐 연설의 그 스타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보면 과거에 그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그 스타일과 상당히 닮았다.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뉴스 포커스 남북한 정상의 신년사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해빙이 과연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 감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한국 국방부의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미한일 3국 군사정보 공유 약정,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그 위협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꼽는 것이 역시 핵과 미사일 아닙니까?
네.
핵과 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세 나라가 공동으로 찾아야겠다라는 데서 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맺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군사 동맹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약정들, 협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이런 것을 미국이 주축이 돼서 세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약정이 맺어졌고요. 이름 자체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과 관련해서 세 나라는 9개 항에 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문서화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이런 필요성이 갑자기 지금 대두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정이 체결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이라는 그 대량 살상 무기의 공동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 미국, 한국 또 미국, 일본 간에는 그 정보 공유가 잘 되고 그랬는데요.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 측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좀 계속 하자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요. 그 한국에서 그동안 이게 일본이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좀 껄끄럽고 그런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한일 간에는 직접적인 이런 정보 약정을 맺는 건 어려우니까 요번에서 미국을 끼고 같이 한미일 세 나라가 맺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사실 한미일 3국이지만은 직접적인 그 연결고리는 한국, 일본 간에 최초로 그 정보 공유 약정이 맺어졌다. 이것이 그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특수 여건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특징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세 나라가 군사 정보를 어떤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미국 국방부가 그 성명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국방부가 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군사 정보 공유 약정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그 1대1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상호 간에 공유하는 공유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 싶으면 그거를 한국은 미국 국방부에 그거를 제시하고요.
네.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것은 일본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한국에 이렇게 말하자면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그런 정보 공유가 아니고요. 미국이 그 하나의 허브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그 중심축이 돼서
네.
그 정보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매개 역할을 하고 그 통제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한국에 어떤 그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냐 하는 것도 한국 국민들은 또 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일본의 정보와 자료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한국군은 그 내년 상반기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이와 관련해서 그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본은 벌써 그 여섯 대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상공에 뭐 정기적이나 그 비정기적으로나 그 인공위성을 넣고요. 뭐 촬영이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 일본의 이 같은 정찰 위성 자료가 한국의 그 미사일 방어 모델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준다. 이런 얘기를 국방부 당국자가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런 그 정보 공유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다가 일단 또 일단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됐던 것은 이번에 그 약정과 다른 것은 당시에는 협정의 형태로 추진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칭 자체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는데요. 이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회 그 동의를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정은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에서의 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 서명 체결일에 공개되면서 다시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사실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의 그 반감, 정서적인
네.
반감이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말하자면 협정을 주도했던 청와대 고위 관리가 결국 사표를 내고 이 협정 자체는 원인 무효화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약정 형태로 맺었고요. 그리고 이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양자 간의 약정을 맺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서 미국을
네.
개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3자의 형태로 함으로써 반감을 좀 줄이는 방안을 찾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북한은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할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 이 약정이 맺어졌다는 소식에 그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그 30일 그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에 대해서 북한은 그 인터넷 연결 사이트죠. 그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데요. 우리 민족끼리의 예를 통해서 개인 그 필명의 글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기만적인 북한 위협설에 따라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그
네.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침략하기 위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미국과 그 한국, 일본이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이 소니 해킹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confident that North Korea is responsible for this destructive attack, and we stand by that conclusion.
네, 미 국무부의 제프 레스키 공보과장이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 이어서 소니 해킹과 관련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은 파괴적이고 도발적 행동을 부인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일축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레스키 공보과장이 FBI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거듭 밝힌 이유가 뭔가요?
예, 바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FBI의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간 전문가들의 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뿐만 아니라요. 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그리고 방송들 CNN 방송이나
네.
또 CBS 방송들 해서 이 주류 매체들이 이 FBI의 수사 결과가 뭔가 확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또 전문가들의 그 분석 결과로는 오히려 북한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 발언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주류 매체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의 그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네.
바로 이 때문에 국무부는 이렇게 그 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FBI 측도 그 뭐 앞서 그 발표한 그 수사 결과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자 소행이라는 부분 그 대단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얘기인가요?
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도 물론이고요. 또 데일리 비스트 같은 미국의 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니 해킹. 소니 해킹 여태까지 뭐 북한이 그 소니 영화사를 그 침입해서 그 정보를 훔쳤다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북한이 아니라 그 소니 영화사 내부자의 소행일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입니다. 그 특히 그 사이버 보안 업체죠. 그 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6명의 개인이 이번 사건, 그러니까 소니 영화사 해킹을 했고요.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소니 영화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전직 그 정보 기술 담당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북한은 여전히 해킹 문제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그 배후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 소니 해킹은 북한에 대해 동조하는 그런 집단의 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히 부인해 왔는데요. 아, 그 FBI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공동 조사를 바로 곧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니 회사가 윈윈, 그러니까 연속 그 승리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극장에서 영화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결정한 것. 또 하나는 뜻밖에도 이것이 그 DVD, 온라인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수입이 예상보다 커졌다. 그래서 소니가 이기고 있다. 그런 그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북한의 신년사 소식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는 내용, 또 미한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 소식, 그리고 이 계속되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